사무엘하서 16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부터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죠. 물론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압살롬을 정탐하려고 일부러 들여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도 역시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후세가 자기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가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그렇게 높이고 있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심을 품고 후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일이 되어가는 걸 볼 때에 이 압살롬의 반역은 상당히 순탄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압살롬의 입장이라 했을 때 반역을 일으킨 그런 입장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이처럼 순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겠는가? 그 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반역이라고 하는 거, 반역은 분명히 좋지 못한 악한 일인데 이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일이 막히는 것도 없고 순탄하게 압살롬에게 모든 게 다 유리한 쪽으로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다윗과 전쟁 한번 치르지 아니하고 궁을 자기 차지로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반역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다 마음이 자기에게 기울어져서 자기 편을 들고 있고 이제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섬기겠다 그러한 판국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만사형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좀 의식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하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압살롬의 일이 그토록 잘 되어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내가 그런 일에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 그런 쪽으로 우리 생각이 몰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구분할 때 아주 간편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버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편한 기준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교회 다닌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데 내가 질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실컷 기도해놓고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겨버리고, 또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되어질 때에 그걸 또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막 갖다 붙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쉽게 말해버리고 너무 남발하는 그런 대왕이 많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자기 편리한 대로 끌어당기고 적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묻게 되냐면은, 가령 이제 목사가 어떤 외국으로 뭐 선교를 나간다 할 때,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갈까 중국을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갈 곳을 계시할 것입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가타부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적어도 아닙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이 쏠리는 쪽을 두고서, 야,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그런 결론을 자기 멋대로 이제 내려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업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음식점을 할까요? 아니면 슈퍼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묻게 되고, 또 학생도 어느 대학을 갈까요? 뭐 A대학 갈까요? B대학 갈까요?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느 길을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런 물음은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떤 일을 해라는 것, 그걸 지시하고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이 대학을 가라, 이런 일을 해라,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그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항상 내가 하나님 목전에 서 있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에게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어느 나라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인생을 난 붙잡혔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었다면은,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분명히 복음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든 그곳의 형편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업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직과 또는 신용으로 하겠다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항상 물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주어진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 있는 곳에서 마음껏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게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인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여기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귀엽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뭘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진심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속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실패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그 내면에는 내가 잘 되는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태반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내 힘을 구하는 거기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이 하나님은 동조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무슨 사업할 것인가 물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적성과 나에게 있는 돈과 뭐 또 유명한 업종 살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거든요. 어느 데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뭐 내 가고 싶은 학교 또 성적 다 따져가지고 가면 될 일이라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무작정 뭘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어쨌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러한 데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런 욕망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공했다. 그것은 뭐냐? 저 사람 힘 있는 자가 됐다. 이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에다가 힘이 있는 자로, 그러한 존재로 남겨놓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도와서 나를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단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영웅적인 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천대와 무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세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에 끌이하고 은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그런 약적인 모습을 담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힘을 제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힘을 가진 분으로 오시게 되면은 누가 여호와의 백성인지 구분이 안 돼버린단 말이죠. 왜? 다 힘을 좋아하니까. 그래야 주를 따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남겨놓을 때에도 예수님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약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가난뱅이로 만드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결단코입니다. 결단코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신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열어놓은 길도 아니란 얘기예요. 신자가 그렇다면 그 신자가 모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면은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한 시점에서 이제 자신의 왕위를 굳게 지키는 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략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히도벨이 한 말이 뭐냐면 21절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게 아히도벨이 제시한 모략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말한 게 뭐냐면은 당신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을 지키기 위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놓았던 거,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들과 동침하란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왜 이러한, 참, 어찌 보면 비윤리적인, 진짜 폐형무도한 그러한 짓거리를 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시키고 있느냐. 그건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어쨌든 다윗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 그 말입니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사실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압살롬 부모와 다윗과 화해를 해버리면은 제일 불안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반역을 해봤어야 알지.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던 사람이 가장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를 해버리면은 다윗 그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이 사람들 아니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반역에 성공한 그런 시점에서 압살롬과 함께 한 사람들은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고 불안 속에서 압살롬 뭔가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모든 힘을 다 모아놓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다윗과의 후궁과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후궁과 동침했다는 그것이야말로 다윗과 압살롬 관계를 확실히 끊는 것 일이지 않습니까? 아예 이제 화해할 건덕지가 없도록 누가 봐도 아예 저들은 끝났다. 이제 아예 저들은 화해할 그러한 그 기미가 아예 없을 것이다. 그러한 그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상당히 지능적이었단 말입니다. 부자간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놓으면서 압살롬의 힘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누가 희생을 당합니까?
약자 입장에 있는 궁에 남아있던 그 후궁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후궁을 남겨놓은 이유는 비록 그 궁을 지키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되겠지만 그 의미가 전에 말한 대로 그 궁을 사수해라, 압살롬으로부터 궁을 사수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이 다윗이 여자가 아니고 용사를 남겨놔야 마땅하자 그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다윗이 후궁을 남겨놓은 것은 압살롬에게 힘으로서 어떤 전투하고 싸울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힘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모든 왕권을 다 모아주기 위해서 연약한 후궁과 동침하도록 해버린다는 얘기죠. 압살롬 모략이 악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게 했다. 그게 악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물론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측면이 될 뿐이고, 진짜 하나님 볼 때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을 위해서 힘 없는 자를 압제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라 그 말이죠. 세상은 힘을 정당한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출세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 없는 사람 바보로 취급받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인 약자의 나라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가 약자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신자의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약자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의 세계인 주님의 나라 교회에는 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게 신자의 세계고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차별받을 수 없는 세계, 그게 신자의 세계입니다.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세계를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을 모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나타나고 내고 보이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에만 충실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만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게 신자가 모여있는 교회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싶어하는 그것 자체부터가 이미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안티 기독교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 그 무리들이 들어간 그 홈페이지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욕한 사람들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간혹 들어가서 이들이 왜 기독교를 욕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그것들을 제가 낱낱이 살펴봅니다. 인터넷이 된다면은 좀 그런 글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 종교를 욕하는가? 무조건 방광 가질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욕을 하느냐? 현대교회가 왜 그런 욕을 먹는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욕하는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신자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세상은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힘이 신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게 세상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약자가 희생받고 억압을 받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신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존재하겠냐 그 말입니다. 왜 남겨졌겠냐 그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한 내 수고를 맞춘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 고백이 있죠. 그리고 힘으로 사는 세상에 남겨진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 여호와 나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자로 남겨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 내게 힘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힘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힘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내게 힘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약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힘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힘자를 이렇게 일컬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자라는 의미,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현대교회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는 것. 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그건 나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고 밀어붙여버린다는 얘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란 뭐든 하려고 해버립니다. 그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한 교회를 욕을 해놨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가 큰 교회랍니다. 큰 교회인데 주일마다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동네 대로가에다가 온통 막 불법 주차를 다 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차나 다른 차가 지나가기가 굉장히 애먹고 때론 차가 못 지나가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해서 차를 끌어내고 막 그런 지경 정도가 지경이 매주마다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두고 그 욕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신경도 안 쓰고 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더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 이걸 내세워가지고 뭐 잘못된 게 아니란 식으로 밀어붙이더라는 얘기. 너희가 참아라는 얘기라는 얘기. 우린 하나님께 거룩한 분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란 얘기죠. 결국은 뭐 불법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든가 말든지 간 어쨌든 교회가 모임은 장땡이고 교회에서 늘면 한 기뻐하신다는 이런 생각이란. 처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주차 문제를 신경 쓰이면 다음 주부터 안 올지도 모르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 일에 차원에서 뭐 불법 주차 괜찮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생각이랑 크게 문제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이처럼 어떤 교회 일, 거룩하다 해가 교회 일을 앞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로, 신자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신경들을 안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힘이라는 것과 연관해서다 보니까는 그러한 결과 자꾸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호와 없이 나 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연약한 후궁이 희생을 당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후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겨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압살롬처럼 반역을 해서라도 힘을 가진 자로 남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인정하시느냐 바로 그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힘 없는 대로 산다는 것은 분명 고통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분께 그다지 힘스러운 얘기도 아닐 것이고 또 소위 힘이 나는 그런 얘기도 되지 못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힘이 난다 이런 경우가 되게 어떨 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겨주는 아마 그런 말 들었을 때에 야 힘이 난다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원하는 걸 우리가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 듣고 있으면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주는 이런 말들 이런 게 듣기는 힘이 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순간에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 순간입니다. 나가면 다 사라지는 마음에 지나지를 않아요. 결국 순간은 체면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얘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은속히 있는 날 동안에는 그런 말을 제가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이라는 그런 말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복음은 적어도 그런 말을 허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아이돌 같은 그런 모략을 여러분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되지 않는 말이고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께 일하고 계신다는 증표로 알고 감사할 뿐이죠. 복음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힘을 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속이는 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힘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음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약자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 예수 여호와께로만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요. 그게 약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러한 약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힘을 원하고 힘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단지 교회인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것인가 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철저히 아셔야 돼요. 육체로 살아가는 데는 힘이 제일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힘이 주어진다면은 결국 힘을 원하는 건 이 땅을 좀 폼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좀 폼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도 세상을 폼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죽인 대로 죽으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담고 또 복음을 아는 자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라면은 분명 꼴이 이 모임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란 자리도 장로의 자리도 힘이 되면은 곤란한 것이죠. 돈도 힘이 되면은 이건 너무 곤란한 얘기란 말입니다. 오로지 약자들만 모여가지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천국이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만을 여러분 속에 담기를 소원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이 없어서 무시받고 약하다 욕심적인 반응을 할지라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소원하시란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살피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하는 그 신자의 모습을 소원하시고 그 모습으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 다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 천국 바라보면서 십자가 피 흘려 힘없이 돌아가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길이 되고 또 자존심 상하는 길이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깊이 절감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큼 가지고 있든 그걸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나에게 존재하시며 여호와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